오늘 예배가 조금 더 순조롭게 또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복잡해져서 참여하신 분들에게 다소간 불편함을 드려서 아주 죄송합니다. 오늘 한 해가 다 끝나는 마지막 안식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면 불평할 거리들이 많은데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 1년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할 때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 감사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갖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온갖 재난과 질병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우리 성도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속에 늘 묻혀 살지만 이 세속으로 깊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늘 저희들을 중보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합당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썩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또 가족들이 신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신실하게 교회에 출석하시고 교회 일에 협력하시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후하게 헌금도 하시고 영혼도 인도하시고 교회 여러 구석구석 일들을 도와주심으로 제가 다음 안식일에 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교회 사업에 전반적으로 함께 지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수석 장로님 이하 모든 장로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 중간중간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끝날 때 한꺼번에 모아서 아멘을 하면 좋겠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 주차 관리 또 예배 협력, 조력 여러 가지 일로 정말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해주신 우리 남자 수석 집사님 이하 모든 남 집사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여 집사님들의 수고는 정말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한 600명에 가까운 분들의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또 안내, 수금, 헌금 여러 가지 교회 구준일 다 맡아서 불평없이 수고해 주신 집사님들의 수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략 그 1년 동안 식사한 분들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27,500명 연인원 그분들의 식사를 우리 집사님들의 손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중간이지만 한번 감사의 아멘을 하십시다. 네, 정말 집사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특별히 하는 사업 중에 건강 동호회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하셨는데, 그 동호회 식당을 통해서 식사한 분들은 연인원이 한 얼마쯤 될까요? 교회 식사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 3만 4천 명이 식사를 하고 다녀갔습니다. 저희 식당을 통해서 3만 4천 명의 식사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큰 건물 교회 관리에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가정에 감사합니다. 매한식일 찬양을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찬양을 주신 찬양대장과 찬양대원들, 그리고 반주하시는 여러 우리 신실한 종들의 봉사에 감사합니다. 또 늘 저희 방송 시스템이 그렇게 시원찮아가지고 항상 이런저런 잡음도 있고 복잡한 중에 늘 긴장하시고 방송실에서 도와주시고, 또 테이블 예배 끝나자마자 제작하셔서 발송해 주시는 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안실학교 교장과 임원들, 그리고 교사님들, 또 어린이 교사들, 또 5분 설교 하신 우리 선생님 모두 정말 그 모든 수고와 노고에 감사합니다. 선교회장님과 임원들, 또 구역장들, 우리 도르가 회장과 임원들, 각 부서의 모든 책임자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만 마치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재무실 직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안식일부로 필리핀으로 이제 이민을 가신 그 꽃꽂이 하시던 분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1년 동안 늘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셨는데, 우리 김석현 집사님과 조영희 집사님이 지난주에 필리핀으로 가셨습니다. 인사를 미처 못 드리려고 하셨는데 아마 김석현 집사님은 다시 한번 이제 나오실 것 같고요. 어쨌든 두 분의 그 꽃꽂이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화요 중보 기도반에 늘 참여해 주시는 집사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전도사와 또 청년회장의 수고, 또 학생전도사와 우리 학생회장의 이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농학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도자들과 또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은빛샘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 또 지도자들 감사합니다. 각종 직원의, 소직원의, 또 건강동호회 운영위원회, 세천사 장학회, 뭐 여러 각 위원회 위원들 회의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실의 식구들, 우리 부목사님, 또 여전도사님, 또 남전도사님, 정말 그 수고에 대하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하여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아멘을 한번 하십시다. 네,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서 오랜만에 이 화면을 좀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설교를 지금 마쳐야 할 시간인데 오늘만 좀 특별히 양해를 해주시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잘 보이십니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리학에 나오는 법칙입니다만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분자 운동이 질서 있는 상태로부터 무질서한 상태로 이동해가는 자연현상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과정, 즉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겨가는 과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 법칙 자체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만 그 반대의 과정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아무리 새롭게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이것이 엔트로피 현상입니다.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도 여러 해가 지나면 그 자동차는 노후되고 낡아집니다.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쇠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이가 상합니다. 새 옷을 사 입으면 그 옷이 점점 헌옷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점점 더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엔트로피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는 어렵지만 무엇이 엔트로피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현상, 이 엔트로피 현상은 생명과 질서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시편 90편 6절에 보면 이 현상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시편 103편 15절에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점점 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모든 것이 쇠합니다. 모든 것이 낡아지고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사람, 말씀을 떠난 사물은 반드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진행되는 이 엔트로피 현상은 인간의 역사에도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한 개인의 생활에도 이 엔트로피 법칙은 뭐 예외 없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과 그 법칙에 저항하는 창의적 소수의 충돌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차츰차츰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쇠퇴해 갑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오면 그 쇠퇴한 역사를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질된 그 역사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창의적 소수가 언제나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뿐이지 창조는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다만 창의적으로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들로 변형시킬 뿐이지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소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창의적 소수가 나타나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질된 이 사회를 혹은 인간의 상태를 다시 질서로 옮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자, 그럼 이 성경에 나타난 혹은 실제적으로 진행된 인간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이 엔트로피 법칙 속에서 진행이 되는가? 사실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이해를 잘 하시고 소화가 되시고 깨달음이 오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과연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해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인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그 역사가 시작되는지 말씀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초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범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완벽한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인간은 못쓰게 되었고 버려지게 되었고 마침내 원재료인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질서에서 완전한 무질서로 떨어진 후에 인간의 상태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의적 소수가 있었습니다. 지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했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창의적 소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항상 악한 생각을 갖는 그 무질서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인간의 초기 인류 역사는 완전한 타락으로 변질되었고 그 중에서 노아가 창의적 소수로 등장했습니다. 결국 홍수로 모든 인간이 한번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혹시 시대의 이름을 붙인다면 노아의 후손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시작의 장면이 창세기 8장 15절로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초기 역사가 시작할 때와 거의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범죄하여 질서에서 무질서로 빠지게 되었고 항상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리게 되었고 엔트로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흩어져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결국 이 노아의 후손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무질서로 빠지게 되었고 그것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말을 흩어놓으셨습니다. 결국 성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성을 우리가 나중에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바벨탑. 결국 노아의 후손 시대는 완전한 또 하나의 무질서.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혼란, 무질서입니다. 섞였다는 것입니다. 역시 노아의 후손 시대도 바벨탑이라고 하는 무질서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창의적 소수를 불러내셨습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바벨탑 이후에 그 중에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당시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엔트로피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결국 질서에서 무질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역사가 매우 방대하고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큰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역시 엔트로피 법칙은 반복됩니다. 그 후손들이 요셉 시대에 와서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마치 왕족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떨어집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출해서 다시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무질서에 빠집니다.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무질서에 빠지고 우상 숭배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이라는 무질서로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70년을 살면서 다시 회개하고 질서를 회복했을 때 70년 만에 돌아와서 또 다른 질서를 잡게 되었지만 역시 형식과 의식에 빠져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무질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과 질서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질서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권고하셨습니다. 이 질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질서의 온상의 지도자들인 유대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동이 있었습니다.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 질서의 주체이신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여기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 이 왕을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 이거는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저들의 왕을 포기하고 다른 왕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질서의 본체를 거절하고 무질서의 주인공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무질서 속에서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다시 1948년에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웠지만 또 하나의 엄청난 세계적 무질서와 혼란의 대표격인 이슬람 민족의 이슬람 교도들의 주위에 휩싸여서 무질서의 중앙에 이스라엘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가이사를 저들의 왕으로 선택하는 이 이스라엘의 결정은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시대는 결국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또다시 무질서에 빠졌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 소수가 등장했는데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몇 커트를 지나가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무질서에서 질서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사회는 엄청나게 번창하고 번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엔트로피 법칙은 작용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어떻게 해서 문을 닫았습니까? 타락하고 배도한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을 때 끊임없이 성장하던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 무질서 속에 큰 힘을 가지고 등장하고 나타난 무질서의 왕국이 로마 교회입니다. 가톨릭입니다. 온갖 이교도들의 풍습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교회와 이교도들의 혼합체가 로마교회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초기 교회는 로마교회라고 하는 무질서로 가라앉게 되었고 이 로마교회 무질서로부터 새로운 또 하나의 창의적 소수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이 개혁자들입니다. 이 개혁자들에 의해서 그동안 감춰지고 가려졌던 질서의 원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인간에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질서로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과 함께 개신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개신교회 역사를 우리가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인간의 역사 속에는 반복 말씀드리는 대로 엔트로피 현상이 나타납니다. 개신교회는 시작은 잘했습니다만 정신은 좋았습니다만 그 과정이나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습니다. 많은 개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들추어냈지만 성경의 진리가 들추어질 때마다 이런저런 교파들이 하나씩 생겨났고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찾을 때마다 이교파, 저교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 성경을 가지고 믿는 기독교 교파가 1200개 정도 됩니다. 극심한 무질서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수한 정신은 좋았습니다만 이미 이 개신교회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무질서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그 당시 한 경건한 목사가 기록해놓은 역사적 글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개혁자들의 출발은 좋았지만 이 개혁의 뒤를 이은 그 후계자들이 개혁을 제대로 완성시키지 못한 채 교회는 그냥 주저앉은 것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를 경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의 빛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신교회 역시 무질서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놀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법칙입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고 아무도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법칙에 의해서 또다시 개신교회마저도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향해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또 하나의 새로운 창의적 소수가 출현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성경에 예언된 또 하나의 창의적 소수자의 이름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역사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전락하지만 그 무질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소수의 개혁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떻게 출현했는지 뭐 역사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지난주에 그 테이블 하나씩 나눠드렸고 그걸 다 들으신 분에게 두 번째 테이블 드리겠다고 그랬죠. 그 두 번째 총 주제가 지구 역사입니다. 그 안에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신교 역시 교회가 세속화됨으로 무질서에 빠지게 되었고 여기에 등장한 남은 자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기 시작했고 성경 예언상 보면 이후로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심판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역사가 거의 끝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끝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질서를 완전히 종결시키고 새로운 질서로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 직전에 인류를 향한 경고의 말씀과 함께 심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공동번역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분을 시켜 온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실 나를 정하셨고 심판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시기에 정말 준비된 가슴으로
이 세속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할 사람들의 특성을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단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자는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에서 함께 더럽히지 않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다. 진실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창의적 소수로 이 지구상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기별을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은 테이블 통해서 다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계시록 12장 17절에 창의적 소수자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다시 계시록 14장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창의적 소수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분의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기별은 이 무질서의 온상이 된 바벨을 향하여 무너졌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바벨론에서 정말 너희가 내 백성이면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앙이 말 것이고 완전한 무질서와 파괴가 올 것이므로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나온 후에 그 창의적 소수자가 남겨진 후에 주님께서 심판을 끝내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창의적 소수자로서 이 세속을 향해서 무질서를 향해서 투쟁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재림시에 다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영원한 질서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평강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인간의 역사고 구속의 경륜입니다. 심판시대는 영적 바벨론으로 끝장이 납니다. 영적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 왕국시대가 시작이 되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여 작용되어 왔습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무질서에서 다시 질서로, 다시 무질서로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서 마침내 인간은, 인류는 영원히 완벽한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의적 소수자의 특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 특성을 갖도록 호소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 인간 세상의 무질서는 끝나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시는 영원한 질서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무질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무질서가 없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역사입니다. 저 창의적 소수자들은 시대적으로 보면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창의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이목 때문에, 인간의 관계 때문에, 어떤 개인의 실리 때문에 무질서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인간 때문에 그냥 여전히 무질서 안에 살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당장 급한 현실적 인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은 이미 무질서로 변질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질서를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함께 나의 운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성탄절에 좀 비슷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소리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음성에,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에 묶여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에 반응하고 사는 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힘드니까 사람의 경향과 사람의 본성에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다른 틀이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엔트로피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은 절대로 자발적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무질서를 질서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종교는 그것은 이미 무질서로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대신에 종교적 습관과 제도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자신의 결단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것은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추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신체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것은 반 엔트로피 현상입니다. 우리가 늙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눈 나빠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귀가 어두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속이 새로워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 엔트로피를 향해서 그 법칙으로 들어가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령으로 제대한 한 군인이 자기의 경험담을 늘어놨습니다. 군 초기 시절에 중대장 시절의 경험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근무할 때 아주 추운 겨울날 야외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병들에게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다. 너희들 이제 어떻게 그 민가로 좀 가가지고 불 좀 피우게 볕집단을 좀 구해와라. 중대장이 명령했으니 사병은 들어야 하는 겁니다. 볕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집에 있습니다. 그건 남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중대장이 명령했기 때문에 볕집을 두 단, 세 단 몰래 빼가지고 뭐 훔치다시피 해서 들고 돌아왔습니다. 한 병사가 안 오는 겁니다. 컴컴해졌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불을 못 피우고 이 중대장이 그 병사를 찾으라고 다 이제 군대 패쳐놨습니다.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어둑어둑한 그 논바닥에서 한 사람이 뭐를 줍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볕집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워서 지금 두 단째 만들고 세 단째, 아마 세 단씩 가져오라고 했나 봐요. 세 단째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이 병사가 빨리 돌아오라고 이제 하는 중대장의 명령을 받고 두 단, 석 단을 이제 옆에 같이 간 친구들이 막 도와줘가지고 단을 채워서 돌아왔습니다. 중대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입니다. 저는 양심상 남의 집에 볏단을 빼올 수가 없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은 순종해야 되지만 제가 도둑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볏짚을 주워오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중대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시켰다. 불은 피우지 말자.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볏짚을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주인들이 그것을 알고 다시 볏짚을 군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훔쳐간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다시 돌려주고 아주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대장은 그 뒤로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 근처에서는 어떠한 민폐나 도난 사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행진하는 사람의 생활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진리가 작용할 때 우리는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창의적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휩쓸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를 직시하고 이 무질서로부터 질서로 탈출하려고 하는 자신의 믿음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변화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